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 모세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 모세.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지나 사순절에 특별한 행사를 행하지는 않죠. 뭐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순절에 묵상집을 나누면서 더욱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집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순절의 일들을 지금은 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비참함 속에 영원한 죄 속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일 것입니다. 비록 그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을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중한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면 또한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아침에는 모세의 삶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정확하게 3등분 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들의 삶도 정확하게 3등분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 3등분의 요소가 각자의 삶들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40세의 삶, 40에서 80의 삶,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120의 삶을 나누면 120이 꼭 3등분으로 나누어져 그는 40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세상의 학문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40년의 삶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3분의 2 이상은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에 사용하며 결국 사용한다면 3분의 1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다가 가는 삶이 아닌가 그 위대한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하지만 인생의 부족함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모세라는 삶은 3분의 2라는 삶을 그 정도로 훈련을 받고 배워서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도 결국 3분의 1 삶밖에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그렇게 느끼게 되죠. 모세처럼 3분의 1이라도 잘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가 훈련을 받아 3분의 1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단순히 인생이 노력해서 3분의 1 동안 수고하고 3분의 2 동안 또 수고하고 겨우 3분의 1을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인간의 노력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인생이 많은 노력해서, 그런 무단히 노력해서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즉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3분의 1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 하는 이 말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와 같이 때로는 부족하고 못나고 인생의 생각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진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도 부족함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드러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간 그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교회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세우셨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는가?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말씀에서 바로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광야 교회는 이 사람 모세, 이 사람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을 통하여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광야의 교회라 함은 진정한 교회의 모델의 교회입니다. 그림자의 교회입니다. 모형의 교회이죠. 이 광야의 교회는 아직까지 그림자와 같지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게 하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인 그 모습을 광야의 교회라 했는데, 그럼 진정한 교회는 어딘가?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셨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광야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춧줄이 되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며 이를 통하여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광야 교회는 장차 진정한 교회의 그림자이고 모델인데, 이 교회의 모델은, 이 교회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 의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 세워졌는가? 그 진정한 교회의 주춧돌과 코너스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사용되어진 것과 같이 율법의 정통한 자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못 박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춧돌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광야의 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진정한 주춧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일러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오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 우리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광야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많은 존재이지만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이 보혈의 능력의 교회 안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교회를 세우셨다. 또 이 사람 모세가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진정한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하여 듣게 되는데 교회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더 큰 두 기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이라 두 성전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의미에서 기둥의 두 성전의 두 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둥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게 되죠.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광야의 교회의 중심에는 어떤 기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교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는 광야의 교회 중심으로 세우신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광야의 교회이죠.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기둥의 한 기둥과 같이 세우셨다, 지키셨다 말하는 한 기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기둥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둥 위에 교회는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기둥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죠. 하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변개함 없이 하나도 실수함 없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향하여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회의 멤버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가신 진정한 참 교회에 교회의 멤버로 설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지체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 은혜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의 삶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다 채워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으로 아니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기도의 삶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조용히 잠잠히 그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조용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서 있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이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의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모습은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더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면 교회의 두 기둥은 또한 말씀과 기도의 기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